요한복음 33번 메시지 신성한 분배 가운데 있는 3일 하나님의 유기체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본장을 14장과 16장과 분리된 것으로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장은 모두 주 예수께서 팔리시고 체포되시기 전에 주셨던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15장이 우리가 상호 거쳐 곧 신성과 인성과의 연합을 볼 수 있는 곳인 14장의 연속이라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이해하면 물론 요한복음 15장을 살펴볼 준비가 된 셈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그 가지들인 우리에 관한 놀라운 장인 요한복음 15장에 친숙합니다. 피상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포도나무이고 무엇이 가지들이며 또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을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은 아마 신약에서 가장 깊은 장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본 장에 보다 깊은 의미를 합당하고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요한복음을 쓰실 때에 하나님의 중심 사상과 성령의 의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복음서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현이시라는 것, 곧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취할 수 있게 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셨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실 때까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하여 넣어주시려는 것입니다. 3장부터 11장까지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실 수 있음을 계시해 줍니다. 12장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되심의 결과와 번식을 보여줍니다. 13장은 생명 안에서 우리의 교통을 유지하는 방법을 적시해 줍니다. 그 다음 14장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그리고 그분이 육신에서 그 영으로 변화되심으로 인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음을 밝혀줍니다. 14장의 시점에서 그분은 그분 자신을 실제의 영을 통해 우리 안으로 역사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본질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서 살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과 협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더욱더 계시하고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버지도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고 우리와 함께 그분의 거처를 만드시기 위해 그분과 함께 들어오십니다. 달리 말해서 그분 안에 계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완전히 연합되실 것입니다. 아들 안에 계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거처가 되실 것이요. 우리는 3일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일 하나님과 우리와 3일 하나님은 함께 건축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로 건축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가 하나님의 중심 사상인 것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3일 하나님과 인성이 상호 거처가 될 때까지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영으로 우리 안으로 역사해 들어오시고 우리와 연합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장을 연구할 때 이미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15장의 배경입니다. 15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의미심장하고 심오하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사상과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본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첫 번째는 3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경작과 농장과 수확과 관계 있는 농부로 계시됩니다. 농부는 경작의 근원이요, 기원자요, 창시자요, 심는 자입니다. 그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온 우주는 아버지의 기업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아버지는 신성한 계획, 곧 영원한 목적을 갖고 계시며 그분의 목적 배후에 있는 뜻을 성취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농부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분은 어떤 목적을 실행하려는 계획을 세우시는 포도원의 농부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과 목적대로 어떤 것들을 성취하시려는 근원이요, 창시자요, 첫 번째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다른 부분에 있는 성경 말씀에서 발견되는 세부 사항들이 밝히고 있듯이 그분 자신의 모든 것, 그분의 신성한 성품의 모든 풍성, 신격의 모든 충만이 포도나무의 풍성이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모든 풍성, 신격의 모든 충만은 포도나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 모든 것에 채워진 포도나무를 위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신성과 신격의 풍성의 충만이 체현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은 포도나무 안에서 체현됩니다. 본장은 아버지를 계시할 뿐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아들도 계시합니다. 포도나무로서 아들은 중심이십니다. 온 우주는 하나의 포도원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 포도원에서 중심되는 것은 아들이신 포도나무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집중됩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분이 포도원의 중심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창시자이신데 이제 우리는 아들 하나님이 중심이심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과 가지신 모든 것은 그 중심을 위한 것이며 그 중심 안에서 체현되며 그 중심을 통해 표현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통해 표현되시고 나타나시고 영화롭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중심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본장의 끝에 있는 두 구절에서 그 영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영 하나님은 실제의 영이라고 불리웁니다. 이것은 그 영이 실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들 안에서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분이 아들 안에 집중시킨 모든 것이 그 영에 의해 실제화될 것입니다.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이 그 영 하나님 안에 있는 실제입니다. 아들 안에 집중된 모든 것이 실제의 영에 의해 계시되고 간증되고 증거되고 실제화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이요 창시자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중심이요 체현이요 나타남이시며 그 영 하나님은 실제화요 실제입니다. 이것은 극히 심오하고도 깊습니다. 더욱이 이 안에는 비단 3일 하나님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이 계시에서 교회는 포도나무의 가지들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바로 포도나무의 몸입니다. 만일 당신이 포도나무에서 가지들을 없앤다면 그 포도나무는 몸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가지들이 없다면 포도나무는 뿌리와 밑줄기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지들이 포도나무의 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비밀스러운 문제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과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이 아들 하나님 안에 체현되고 집중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그 영 하나님 안에 실제화됩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으로 역사에 들어왔으며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고 증거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매우 중요한 항목들, 근원이요 창시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요 나타남이신 아들 하나님, 실제요 실제화이신 영 하나님, 몸, 곧 단체적인 표현인 가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들은 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영이신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가지들이 없이는 완전한 표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표현은 가지들, 곧 몸에 달려있는데 이는 아들 안에 계시며 그 영이신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이 몸, 곧 가지들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과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은 아들 안에 있으며 아들 자신의 모든 것과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은 그 영으로 실제화되며 그 영 자신의 모든 것은 몸 안에, 교회 안에, 즉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제이신 그 영 하나님으로 실제화되신 분인 중심으로서의 아들, 하나님 안에 체현되십니다. 그 영이 가지신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즉 교회인 가지들 안에서 표현됩니다. 삼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표현되시고 나타난 바 되시고 영화롭게 되십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은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표현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유기체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우리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이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표현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읽는 어떤 독자들은 유기체라는 말 때문에 어리둥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성한 분배 가운데 있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라는 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매우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고 말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조직체와 유기체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탁자는 여러 개의 목재를 조립하여 하나의 실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체입니다. 왜 탁자가 유기체가 아니고 조직체입니까? 왜냐하면 하나의 단위인 탁자 안에는 하나의 기관도 없기 때문입니다. 탁자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관도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의 몸도 하나의 조직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조직체 훨씬 이상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관들과 생명을 둘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기관과 생명 둘 다 가졌으므로 단지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메시지 32에서 말한 바대로 상호 거처, 곧 신성과 인성의 연합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14장에는 그러한 연합이 있습니다. 이 연합은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입니다. 이 상호 거처, 곧 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기관들과 생명의 충만함으로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유기체는 포도나무로 비유됩니다. 포도나무가 이 놀라운 유기체의 비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속에는 그 나무 자체와 그 모든 가지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바로 그분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무시요, 우리는 이 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이 분명한 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나무에서 뻗어나온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가지들이 나무에서 뻗어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가지들을 잘라버린다면 단지 가지 없는 벌거숭이 나무가 될 것이며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우주적인 포도나무는 많은 가지들을 갖고 있으며 이 가지들은 단순히 그분 자신의 뻗어나옴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땅 위에 계셨을 때 어떤 곳에 사시는 작은 사람일 뿐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분의 뻗어나옴을 봅시다. 그분은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런던, 프랑크푸르트, 동경, 마닐라, 대북, 홍콩, 서울, 그리고 전 세계의 가지들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 세계의 도처에서 우리는 이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이 아니요 생명과 그 안에서 자라는 많은 기관들과 기관의 체계와 기관의 요소들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유기체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의도와 내용과 속생명과 내적 풍성을 안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표현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곧 의도와 내용과 속생명과 내적 풍성을 속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표현되게 하는 유기체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은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표현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송이들을 맺을 때가 바로 신성한 생명의 풍성이 표현되는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신성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표현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포도나무의 근원이시며 본체이십니다. 열매가 없다면 포도나무의 본질과 본체와 생명은 감추어지고 숨겨있고 갇혀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의 내적 생명의 풍성은 열매 송이들 안에서 표현됩니다. 다시 말해서 속생명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포도나무 속으로부터 신성한 본체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분배 하나님의 경륜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갖는 것은 신성한 분배입니다. 여기서 분배란 말은 시대나 일정 기간의 시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경륜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배 혹은 행정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인 오이코노미아는 경륜이란 말로 영어화되었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 곧 이 경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통치상의 행정, 즉 인류 안으로의 신성한 분배입니다. 이 신성한 분배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헬라어에 따르면 이 단어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분명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흠정역은 그것을 경건한 교회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나 하나님의 분배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목적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란 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목적이란 단어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현대 용어에 따르면 그것은 영원한 계획임에 분명합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은 영원 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이란 많은 수의 인간 존재들을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체현된 신격의 모든 충만을 표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계획, 곧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영원 후를 위해 세우신 계획입니다. 물론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들에 더욱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함.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의 이 유기체는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교회가 발견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곳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표현 역시 그곳에 있습니다. 만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표현이 형상이라고 답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언급된 사람은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고 단체적인 한 사람이라는 점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백만 명의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합당하게 말한다면 창세기 1장 26절에 언급된 사람은 인류인데 인류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단체적인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인류 가운데서 선택된 부분입니다. 물론 가구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목재의 예를 교회의 정의에 대한 실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탁자를 제작하기 위해 많은 재료를 수집할지 모르나 결국 탁자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 위해 이 재료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만을 선택할 것입니다. 탁자가 제작된 뒤에 나는 나머지 것들을 옆으로 치워버릴 것입니다. 나는 오직 제작된 탁자만을 간직하고 귀중히 여길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는 데 쓰시는 재료입니다. 물론 이 재료 가운데 얼마만큼이나 소모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서 오직 일부분만을 선택하여 거듭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단체적인 존재입니다. 이 단체적인 존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의 씨로 심겨졌으며 신성한 형상을 표현하는 유기체의 궁극적인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계시록 21장에서 추수로 수확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단체적인 한 사람을 볼 수 있고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형상의 단체적인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씨는 창세기에서 뿌려졌고 수확은 계시록 21장에서 거두어들여지며 그 농작물은 오늘날 땅 위에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포도나무이신 아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업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하나의 역사를 갖고 계십니다. 이 역사가 그분의 신성한 사업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아들이 바로 이 기업의 중심이십니다. 신격의 체현과 나타남. 이 포도나무는 신격의 체현이요 나타남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신격의 충만이 아들 안에서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그분을 표명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물론 신격의 체현이신 아들을 보며 요한복음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표명, 곧 나타남이신 아들을 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포도나무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하나님의 체현이요 나타나심입니다. 생명나무처럼 생명이 충만한 유기체. 이 포도나무는 생명나무처럼 생명이 충만한 유기체입니다. 그것은 바벨탑처럼 생명이 없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생명나무는 유기체이고 바벨탑은 조직체입니다. 당신은 어느 것을 갖기를 더 좋아합니까? 생명나무입니까? 아니면 바벨탑입니까? 바벨탑은 크고 높았지만 생명나무는 우리와 같은 크기였을 것입니다. 만일 생명나무가 너무 높았다면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억지로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분을 하나의 탑으로 만들기를 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생명의 떡이 되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생명나무가 되길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번식시키고 생명을 번성시킴. 포도나무는 생명을 번식시키고 생명을 번성시키는 데 매우 좋습니다. 생명을 번식시킨다는 것은 생명을 널리 확장한다는 뜻이고 생명을 번성시킨다는 것은 생명을 재생산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종류의 식물의 생명에서 우리는 번식과 번성의 문제를 봅니다. 한 알에 미리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30배, 60배, 100배의 밀알들이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번식과 번성 둘 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문제를 깊이 숙고해 본다면 물론 모든 식물과 꽃들과 풀들과 나무들 중에서 오직 포도나무만이 생명의 번식과 번성을 보여주는데 가장 좋은 식물이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꽃 피는 것이나 그 목재로 알려진 것이 아니고 생명의 풍성함의 나타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포도나무가 익은 열매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생명의 풍성함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포도나무는 생명을 산출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그 꽃을 감상하기 위한 생명이 아니고 어떤 종류의 목재로 사용되기 위한 생명도 아니십니다. 그보다 주님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생명이십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생명을 표현함. 생명의 번식과 번성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생명을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이 그 번식과 증가 가운데서 가지들을 통해 표현될 때 아버지는 영화롭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계신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포도나무의 번식과 번성 가운데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꽃을 위한 것이나 목재를 위한 것이 아님. 이미 지적했듯이 포도나무는 꽃이나 목재를 위해서는 알맞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우리가 감상할 만한 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벚꽃을 보러 워싱턴에 간다는 얘기는 들어보았지만 포도꽃을 보러 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그 꽃으로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나는 포도원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매년 나는 포도덩굴을 보았지만 꽃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포도덩굴의 꽃은 매우 작고 전혀 다채롭지 못합니다. 또 포도나무는 목재로 쓰기에도 알맞지 않습니다. 어떤 가구도 포도나무로 만들지 않습니다. 또 포도나무는 기둥이나 석가래나 지주나 덮개로 쓰기에도 알맞지 않습니다. 당신은 포도나무로 건조된 건물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 맺기에 좋을 뿐입니다. 그것은 꽃이나 목재용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당신이 벚꽃을 볼 의도로 교회에 온다면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당신이 가구와 세상 조직체를 건축하기에 알맞은 재료를 선택하려고 교회에 온다면 당신은 오직 열매 맺기에 좋은 것만을 발견할 것입니다. 물론 열매 맺기 위해 거듭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황폐해 있습니다. 물론 꽃을 위해서나 재료를 위해서는 황폐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아무 것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여전히 무엇에 대해 소용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세상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교육이나 사업이나 정치에 알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종교가나 목사가 되는 것에도 알맞지 않습니다. 45년 전에 나는 완전히 황폐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 곳에도 좋지 않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인간 사회와 종교 조직체에 관한 한 나는 무용지물입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모두 폐물입니다. 예수님을 인한 폐물이요 예수님을 위한 폐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으로 인해 황폐케 되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여전히 좋은 교수일 수 있습니까? 당신이 되어야 할 유일한 종류의 교수는 못쓰게 된 교수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훌륭한 사업가나 농부일 수 있습니까? 당신은 못쓰게 된 사업가나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황폐케 되었으므로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해 열매 맺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에도 알맞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신은 꽃이나 목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아무 곳에도 적합하지 않은 작은 사람들만을 볼 것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는 근원이요, 창시자요, 계획 이반자요, 심는이요, 생명이요, 본체이시요, 토양이요, 물이요, 공기시요, 햇빛이시며 포도나무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가지신 것과 할 수 있으신 모든 것이 전부 포도나무 안에 체현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아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시며 아버지의 모든 풍성의 체현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경작하심으로써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모든 풍성을 이 포도나무 안으로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그 포도나무가 그 가지들을 통해 아버지를 단체적인 방법으로 표현해냅니다. 이것이 우주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경륜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그루의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에게 쓸모가 없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그분 자신을 그들을 통해 표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려고 애쓰셨으나 그들은 그분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마침내 신약에서 참 이스라엘이 왔습니다. 참 이스라엘이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실 수 있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 참 포도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체현이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나타남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가지신 것이 이 참 포도나무 안에 체현되었고 이 참 포도나무를 통해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가지들은 아들 안에 있는 믿는 이들임. 포도나무 외에는 다른 어떤 식물도 우리와 주님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를 충분히 예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류의 관계를 당신에게 제시해 줍니까? 가지들은 포도나무를 표현하는 것 외에는 아무데도 소용없습니다. 포도나무 자신의 모든 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은 가지들을 통해 표현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가지들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단체적으로 그들은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가지들, 곧 아들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열매 맺음을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열매 맺음, 속 생명의 풍성에 넘쳐 흐름. 열매 맺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속 생명의 풍성이 넘쳐 흐른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노력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혼들을 구하려고 책략을 쓰지 마십시오. 열매 맺음은 당신의 속생명이 넘쳐 흐르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생명의 풍성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속생명의 풍성함으로부터 다른 이들에게 도달하여 그들의 생명 안으로 스며들어가게 되는 하나의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이 흐름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말씀 전파나 혼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생명의 풍성이 넘쳐 흐름으로써 열매 맺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표현함. 이런 유의 열매 맺음은 속생명의 나타남입니다. 포도나무의 속생명은 아버지의 어떠하심의 모든 것과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의 풍성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의 열매 맺음으로 인해 나타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열매 맺음은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줌. 열매 맺음은 또한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줍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이 포도들로부터 포도주나 포도주스가 만들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으로 가득 채워져서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주스나 포도주를 산출하게 될 포도송이들을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생명이 저에게서 흘러나가 다른 이들의 목마름을 해갈시키게 하소서.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로 하여금 가지들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열매 맺음은 가지들이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로 하여금 가지들 안에 거하게 할 때 산출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의 거함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본장에 있는 모든 것이 거함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거함은 당신이 하나의 가지라는 분명한 이상, 곧 분명한 봄에 좌우됩니다. 일단 당신이 하나의 가지라는 것을 본다면 당신의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있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은 포도나무 안에 남아있길 원할 것입니다. 이 남아있음이 곧 거함입니다. 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더 떨어져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가지들 중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언젠가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지들 중 하나임을 보게 될 것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가지들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그분 안에 거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하는 한 그분도 당신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에 좌우됩니다. 우리가 거하는 것은 그분이 거하심의 조건이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조건적인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조건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길이 없습니다. 비록 그분은 변치 않으시나 우리는 많이 변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분 안에 거했다가 내일은 그분으로부터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조건입니다. 그분의 거하심은 우리의 거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상호 거함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단체적으로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들은 서로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중 아무도 그 나무와 따로 떨어져 분리된 방식으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 가지들 모두는 그들 속에서 순환하고 있는 같은 생명에 의해 열매를 맺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각각의 가지들마다 따로 분리되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 모두가 한 나무 안에서 한 생명으로 단체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열매 맺음도 반드시 이처럼 한 몸 안에서 한 생명으로 맺어야 합니다. 가지치기. 이제 가지치기를 보기로 합시다. 2절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가지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치기는 필요한 것입니다. 가지치기의 뜻은 쓸모없는 것을 일소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은 주로 너무 늙은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가지들이 늙었을 때는 열매 맺기를 멈춥니다. 이런 가지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방법은 가지들에서 늙은 부분을 잘라내어 새싹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늙은 가지가 아니라 새 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열매 맺는 새 가지가 될 수 있도록 늙은 부분을 잘라내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는 잘라내고 부숴뜨림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밖에 버리움. 포도나무의 생명의 풍성을 누리는 데서 가지를 잘라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밖에 버려오는 것에 관해 한마디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구원받는다거나 멸망한다는 사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대할 때 우리는 이런 관념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포도나무의 풍성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그 나무의 풍성을 놓칠 것인가가 본장에 있는 관념입니다. 밖에 버려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것은 포도나무의 생명의 풍성을 누리는 데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가지가 끊어질 때 더 이상 포도나무의 생명의 풍성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누림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라내졌다는 의미입니다. 가지들의 교통으로부터 가지를 잘라냄. 밖에 버려온다는 것은 또한 가지들의 교통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라내진 가지는 더 이상 다른 가지들과 생명 안의 교통을 갖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생명 안에서의 교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들의 표현으로부터 가지를 잘라냄. 더 나아가 밖에 버려온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들의 표현으로부터 잘라내지는 것, 곧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가지가 밖에 버려질 때 더 이상 포도나무의 표현이 없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들의 표현을 가질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포도나무에서 잘라내진 가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목적으로부터 가지를 잘라낸. 끝으로 밖에 버려온다는 것은 신성한 목적으로부터 끊기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아들을 경작하려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신성한 목적은 신격의 충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지로서 포도나무로부터 버리우는 것은 이 신성한 목적으로부터 끊기는 것입니다. 가지가 밖에 버려올 때 그 가지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누림을 상실하고 같은 가지들끼리의 풍성한 교통을 놓치고 하나님의 표현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끊어집니다. 만일 당신이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데서 잘라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도 당신은 불 속으로 던져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것은 메마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영원히 구원받거나 멸망하는 문제는 10장에서 취급됩니다. 15장은 구원의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같은 가지들 가운데 있는 놀라운 교통에 참여하고 신성한 형상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의 주요 관념입니다.